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들 하시죠. 좀 지났습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해피 뉴 이어 그렇게도 우리 인사합니다. 이 두 인사 속에 공통점이 복에 있습니다. 복. 여러분 그런 인사를 많이 주고받으시는데 오늘 또다시 그런 얘기를 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복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조건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똑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양 오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출처를 보니까 서경 홍범편에서 나오는 오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세 개는 잘 알겠는데 유호덕, 그 다음에 고종명 조금 어려운 말이죠. 아주 옛날 그 유교의 그 서신, 서경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아주 그 뜻풀이하면은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수, 오래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 재산이 넉넉한 것, 그 다음에 강령, 몸도 마음도 편안한 것, 강령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호도, 덕을 쌓는 삶을 즐기는 것, 덕을 즐기는, 좋아하는 그런 삶. 마지막 고종명은 끝까지 잘 살다가, 그러니까 뭐 어렵게 힘들게 병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 잘 죽는 것, 죽음, 수명의 끝이 좋은 것,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고전에서 쭉 내려오는 유전 구전으로 내려오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좀 비슷한데 아주 많이 달라요. 수, 부는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 네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 다섯 번째는 좀 아주 특이한 겁니다. 치아가 건강한 것.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수명이 아주 옛날에는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점점 작아져가지고 우리 이조 시대 때 뭐 그 무렵에는 나이가 평균 수명 기대치가 40대였어요. 그 정도로 짧았어요. 근데 그게 확 늘어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늘어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치명적인 것이 칫솔이랍니다. 칫솔. 칫솔을 사용하면서 사람이 많이 수명이 늘어났대요. 그 다음에 상수도, 물을 깨끗이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치아가 많이 상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사람들이 치아가 아프면, 뭡니까? 치아는 이 뇌하고 신경이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치아가 아프면 뇌가 굉장히 고통을 심하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아가 아주 소중했다고 합니다. 유엔이 매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 행복 보고서에 의해서 각 나라별로 행복의 순위를 매겨요. 근데 지금 수년째 핀란드가 1등을 하고 미국은 20년에는 20등, 21년에는 21등, 이렇게 좀 낮아졌어요. 한국은, 미국이 20년에 18등, 그 다음에, 21년에는 21등, 그래서 꽤 많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한국은 20년에는 61등, 그 다음에 21년에는 62등, 뭐 이런 식으로 그 매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1인당 평균 소득. 뭐 GNP라고 하나요? 그런 것, 그거에 의해서 국민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느냐. 세 번째는 국민들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 네 번째는 건강수명이, 평균 건강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지원이, 사회적인 보장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여섯 번째는 사회적인 관용이 얼마나 있는가. 정치적으로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얼마나 품고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관용하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행복 지수를 매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매년 보고되는데 상당히 그 근거가 그 객관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제가 찾아본 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 보고서란,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937년도에 하버드 대생 2학년 학생들 268명을 기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5년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행복 상태를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성 그 어떤 회원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펌이라는 그 여성 그룹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상위 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400여 명 이렇게 전체에서 한 700에서 한 800명 정도를 그 5년마다 한 번씩 추적을 해가지고 행복의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그거를 2003년 그때쯤에 그 벨런트라는 사람이 그 연구직에 그 연구하는 시스템을 그 관장하는 그 수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근거로 책을 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72년간 사람들의 상태를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그 50대까지의 상태가 70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그런 아주 그 놀라운 그 사실 하나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게 행복 조건의 첫 번째 순이었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연수. 이 교육 연수를 얘기할 때는 평생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사람이 뭐든지 간에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정적인 결혼생활. 부부가 같이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 비흡연. 특히 4세까지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대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주가 나오는데 음주 적당한 거기는 적당한 음주라고 그랬어요. 술을 좀 마셔도 괜찮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을 한 번이라도 당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대요. 알코올 중독에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은 거기서 제외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행복이 뚝 떨어진대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마지막 적당한 체중 너무 살이 많이 찌거나 너무 또 스키니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보고서에서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다. 그거는 인간관계예요. 이 사람이 추적한 대로 그 모든 결과를 볼 때 사람이 인간관계가 적어도 47세까지 형성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이거에 의해서 노년의 행복이 좌우됐대요. 특히 친구가 많아야 되고 많다기보다는 친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지금 뭐 동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버드대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외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수명이 많아지고 이런 것만으로 행복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수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어떤 조건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29절 그 첫 줄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26절부터 쭉 나옵니다. 아니 그 앞에 각 지파별로도 축복을 하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2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정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세에게 주셔서 내린 인간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건은 어떠하였을까요? 여건. 우리가 보통 여건을 이야기할 때 의식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의.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이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식, 매일같이 만나, 이 땅은 매출하기. 이게 식사였어요. 이 사람들이 매출하기, 아니, 만나가지고, 만나를 먹는데 만나가 질려서 막 코에서 냄새 난다,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게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 집이 없었어요, 집이.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아다녔어요. 천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며칠이고 살다가 다시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그 천막을 거둬가지고 또 움직이고 유랑하는 거죠, 유랑. 완전히 나그네 삶. 여러분 이런 조건들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신 행복에 다른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것만 잘 잡으면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26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르니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에도 그런 호칭을 또 쓴 적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수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한 다음에 너희에게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이 앞에 너희에게란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들과 견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견주어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같은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이라든지 모든 피조물이라든지 모든 다른 신들,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신들까지도 다 합해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탁월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줘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들 중에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새기고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신명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참 사람이 굳이 살 수 없는 사막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인데 그런 일을 행할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만나본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탁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같은 자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아,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손에 쥘 수 있는 것들. 26절, 아니 27절 상반절, 26절 다시 봅니다. 26절 말씀.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을 시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쉽니다. 아, 이게 뭘 말할지. 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고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오시는 하나님. 등장부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탁월하시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 아 이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신히 건져내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40년을 사는 동안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옷이 한 벌을 가지고서 신발 한 컬레 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워서 그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건져내시고 밤에는 기온차가 뚝 떨어져서 사망해서 얼어 죽는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상세하고 분명한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분과도 다른 그 도우시는 모습을 27장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장,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소가 된답니다. 처소. 하나님이 내 거할 장소. 아, 내가 거할 집이 되신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 위에서 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처소가 돼서 하나님 품에서 잤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조카 아이가 저한테 삼촌, 우리는 잘 지내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진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 사진을 보고, 이 녀석들이 정말 잘 지내는구나. 그걸 제가 확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사진인가 하면요. 제 조카 사이가 소파에 이렇게 들어 놓여있고, 꼬맹이, 이제 난 한 살도 안 된 꼬맹이가 아빠 배 위에 엎어져서, 머리, 요만큼의 머리를 대고, 그리고 요 배 위에, 아빠 배 위에다 자기 배를 대고, 그리고 이렇게 푹 늘어져서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요, 이야, 편안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빠 배와 자기 배를 딱 대고, 그 체온의 따뜻함, 아빠의 심장 가까이 머리를 대고 자는데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쉬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 이 녀석들 잘 지내는구나. 그걸 제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품에 눕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이 왜 이걸 시적으로 썼겠어요, 여러분? 그 시인의 느낌을 우리도 느끼라고요. 하나님의 팔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팔이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를 받쳐주는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으시는 모습,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 하나님의 팔을 베고 잠자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요.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대요. 28절 상반절 맨 처음 시작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령이라는 게 바로 그보다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싸워주신다는 면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심이 느껴져요.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면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대적을 젖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멸하라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29절 하반절 말씀에 2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냐? 어떻게 구원했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그 뒤를 좀 보세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굴이로다. 여기 하나님께서요 도우시는데 방패도 되시고 때로는 공격하는 칼이 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적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들 그들의 높은 곳을 발굴이로다. 두 가지 그 학자들의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적들의 최고 그 본거지를 밟고 지나간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성경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높은 곳이 등을 밟고 지나간다. 그 높은 곳을 등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데가 있어요. 등, 백을 밟고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해서 두 나라가 싸웠어요. 한 나라가 졌습니다. 그 이기는 나라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확실히 이겼습니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전쟁 끝에 그 엎어져 있는 상대 시신 위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행렬을 한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자축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래요.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그들의 고지를 점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어떤 것들이든지 그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거, 의도는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확실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거기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행동하고 진군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싸움에서 반드시 건져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주시는 면에서 그들은 확실한 보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신들과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부분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면에서입니다. 2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2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 여러분 이 시적인 표현을 좀 여러분이 참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좀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시가 구체적인지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다음 야곱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어디 있냐면요. 샘이 곡식과 포도주가 재배되고 있는 그 땅에 홀로 있습니다. 그 땅에는요 샘이 있어요. 샘. 곡식을 재배하고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하는 곳에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곧 또한 그런 뜻인데요.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땅 위로 샘이 솟아서 흐르고 그 위에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려서 재배할 수 있는 것. 이 이야기가 그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아주 흥미롭게 그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여러분이 더러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10절 앞에 그 앞에 10절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그 애굽 땅과 비교를 합니다. 애굽 땅은 어땠는데 지금 여기 11절에는 어떤 것이 가나안 땅이다 이걸 비교하는데요. 애굽의 땅은 물줄기를 내서 발로 물줄기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야만 그 채소가 자라고 뭐 곡식이 자라고 그런 땅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저절로 자라게 하는 그런 땅이고 그 땅은 왜 그런 땅이 가능하냐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눈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풍요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행복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처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29절 상반절에 소개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까 26절에서는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구원을 비교합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이야기를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애굽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생각도 못했어요. 아, 구원의 소망이라도 좀 있었으면? 아니요, 구원의 소망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을 좀 주세요. 그런 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얻을 것이라 이런 걸 상상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극적인 이야기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제가 만약 바로라면 한두 가지에 그냥 얼른 손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한 200만 가까이 되는 남자 장정만 60만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동력 그 노동력이 얼만데요. 그거를 한순간에 다 내려놔야 된다? 이게 정말 이해가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로가 절대로 놀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 지금 뭐 그들이 뭐 자랑하는 애굽의 뭐 피라미드니 뭐 스핑크스니 이런 것들이 다 이들이 만든 거라는 그런 그 학설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의 노동력으로 쓰였던 아주 값진 노동력을 모세가 와서 아 우리 백성 자유롭게 해달라. 그 한순간에 내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극렬하게 거부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부를 그 욕심을 꺾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으로 꺾어서 마지막 바로의 장자를 치시니까 바로가 그때야 두 손을 들죠. 아 그리고도 두 손을 못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뒤쫓아오잖아요. 다시 잡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까지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야기. 신명기 4장 34절에서는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시험하고 이적을 베풀고 기사를 베풀고 전쟁을 통해서 강한 손을 통해서 편팔을 통해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건져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져내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따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님에게 항복하고 손을 들고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정말로 이해가 안 가고. 저는 납득이 안 가면 한 걸음도 못 가는 성격이거든요. 정말로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그것을 제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제게 큰 기쁨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생명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건 하나만으로도 제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얻은 행복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이 행복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 되십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나에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까?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축복이 금년 한 해 내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에서 눕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팔을 베개 삼아 누울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처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은 세상에 어떤 민족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확신으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